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사업인 나진 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한 한국 기업 실사단이 최근 현지를 둘러봤습니다. 이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54km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항만 현대화 등의 핵심 사업인데요. 지난해 11월 코레일, 포스코, 현대 상선 등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측 지분에 우회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방문했던 기업 실사단이 극도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에 들어가서 이 나진항 부두와 철도 시설들을 실사한 남한 기업들이 이번 실사는 기본적으로 참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도였다면서 앞으로 면밀한 실사가 있어야 구체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국의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 대표단은 기업 내부에서는 현장 실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섣불리 공개되면 이 사업 추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내부 검토 자료로만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소식 볼까요? 중국에서 이른바 농민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농민공이란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서 일하는 중국의 빈민층 노동자들을 말하는데요. 중국 당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농민공은 총 2억 6,90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보다 300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전체 인구의 20%에 가깝습니다.
도시 빈민이 20%에 가깝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전체 인구의 20%를 훌쩍 넘어서 3억 명에 이르는 것도 시간 문제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서유럽 전체 인구가 4억 명가량이라는 걸 감안하면 3억 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조금 감이 오실 것도 같습니다. 더구나 중국이 현재 한국과 일본, 미국 등과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될 경우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이 농민공의 상당수가 이른바 신세대들이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1980년대 전후에 태어난 신세대가 이 농민공의 70%를 차지하면서 이 의식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신세대는 도시에서 돈을 벌어서 고향에 돌아가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도시에서 취업한 뒤에 정착하길 원하고 있고요. 임금 외에 사회보장이라든가 노동 조건 개선 등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이런 변화를 감안한 농민공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파악되고 있는 이 농민공의 규모라든지 이들의 현실로 볼 때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입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듣고 계십니다. 거의 보름 동안 전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소치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유치한 러시아로서는 이제 대회는 끝났고 경제적 손실도 계산해 봐야 할 듯한데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고 하죠?
네, 이번 소치올림픽에 러시아가 쏟아부은 돈은 무려 51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호화 행사를 치른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치러야 할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이 추락하는 경제를 되살려낼 구체적 계획 없이 선전과 위협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소치올림픽을 치르면서 새롭고 강한 러시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졌었는데요. 하지만 올림픽 이후 러시아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꺼번에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푸틴 대통령이 혹독한 시험에 직면하게 될 거란 분석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0년 4.5%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줄곧 하락해서 지난해엔 1.3%에 불과했습니다. 투자도 계속 줄어서 지난해는 한 해 전과 비교할 때 0.3% 증가에 그쳤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불안한 경제 전망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기사에 나오는 시사 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먼저 뉴스부터 들어보죠.
상 최초로 국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에 빠지느냐 여부를 가늠할 정치권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아베노믹스 정책이 실패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결국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디폴트입니다. 이 디폴트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뜻으로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계약 기간 내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한 나라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 기간 내에 갚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 정정 불안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국가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디폴트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통 국가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립니다. 이때 돈을 빌리는 대상은 일반 국민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원래 국가가 보증하는 이 채권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을 하니까 돈을 떼일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제가 불안정하고 위험성이 커지면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는 채권의 이자율을 높여줘야 합니다. 채권 이자율이 이렇게 자꾸 높아지면 나라에는 큰 부담이 되는데요. 엄청난 나랏돈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채무 불이행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경제뉴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